자, 우리가 조금만, 그래도 이제 감을 좀 살리는 의미에서 조금만 좀 같이 하십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오후 모임까지 이제 모이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은 저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만에 하나라도 무슨 사태가 생기면 제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저로서도 부담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리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두려워서 못하는 것과 그 두려움은 없지만 어쨌든 그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서 못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도 멈출지 뭐 이제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주한주 가는 거예요. 한주한주갈수 있는 한한주한주 가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를 같이 보시면 이제 1장을 펴셔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아마 12절 부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요 말씀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단순함과 진실함의 문제,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보았고, 육체의 지혜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삶, 은혜로 사는 삶이 얼마나 그 복된가, 내 지혜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13절을 같이 보시면, 이제 이렇습니다. 13절, 14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너희가 읽거나 인정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노라. 또한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한 것 같이 너희가 끝까지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이니, 곧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기쁨, 너희의 기쁨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쁨, 너희의 기쁨.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기쁨이 없다 그러면은 참 얼마나 힘이 들까요? 기쁨이 없으면 그야말로 고역이죠. 이게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그렇고, 이게 또 우리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아닌 일반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와서 모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소진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기쁨이 없이 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고역일 겁니다. 고역.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참된 어떤 의미,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채 우리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고달플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쁨. 예, 기쁨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기쁘게 되는가? 우리에게는 어떤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공통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3,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이 와서 네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네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큰 기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기쁨을 느껴야 되는가? 로또 맞았을 때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다른 형제가 진리 안에서 걷는다. 그러니까 진리대로 행한다. 진리를 고수한 채 믿음 생활을 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 그거보다 더큰 기쁨이 내겐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우리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우리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은 우리 실족하기 쉽고 또 별로 기쁘지도 않는데 내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아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보는 기쁨, 그것을 그 이야기를 듣는 기쁨, 이것을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잠든 자들이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되는 그 순간에 그토록 좋은 구원에 내가 나도 그 구원에 참여하고 또한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도 같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의 그 기쁨,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때 나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나로 인해서 어쨌든 도움을 받아서 내가 구원시키는 건 아니지만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어서 같이 정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편 7절 말씀,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적인 어떤 부요함이 내게 줄 수 있는 그런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 또 나로 인해서 구원에 동참하게 된 사람들로 인한 기쁨, 또 내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 그것을 바라볼 때의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훈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그게 안 되면 매일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고 나의 상태에 따라서 나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기쁨이 약간 있었다 푹 죽었다 약간 있었다 푹 죽었다 이 상황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어떤 목표와 기쁨의 종류를 주님께 이렇게 고정시키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이러한 확신 속에서 너희가 두 번째 은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들어가고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로 작정하였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은택이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은택. 자, 두 번째 은택 이건 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소위 그 은사주의, 은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성령 침례 받는 거다. 이렇게 성령 세례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은택이라는 것이 구원과는 별개로 구원받은 이후에 뭔가 이렇게 몸이 확 뜨거워지면서 방언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이제 이렇게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그게 성령 체험이고 그게 두 번째 은택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은택을 받은 증거로서 제일 확실한 게 방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을 때에 성령을 받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성령 세례, 이제 성령, 우리는 이제 침례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세례라고 하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죄성이 뿌리채 뽑혀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은택을 받게 되면 죄성이 뿌리가 뽑힌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죄성이 뿌리채 뽑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두 번째 은혜, 이제 이것은 이제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두 번째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조금만 더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전개하는 그 논리 중에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을 이제 같이 거론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뭔가를 하나를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를 더 받아야 된다. 그게 남아있다. 그게 로마서 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아, 그래서 이 선물을 사도 바울이 나누어 주고자 했던 이 어떤 영적 선물, 이거를 받아야 이제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도 이제 같이 인용을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디도에게 요청하여 그가 이미 시작하였은즉 같은 은혜를 또한 너희 안에서 끝내기를 구하였노라. 그러니까 은혜를 시작했는데 은혜를 끝내야 될게또 남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눠줘서 너희를 굳게 세운다는 말씀과 또 은혜를 시작한 은혜를 끝내야 된다는 이러한 이제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짜 맞춰서 그래서 두 번째 은혜가 있는 거다. 두 번째 은혜가 구원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고 구원 이후에 두 번째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교리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8장 6절에 여기 은혜라고 표현된 이 은혜는 사실 나중에 우리가 8장 가서 보겠지만 이거 헌금에 관한 얘기예요. 그냥 헌금을 지금 은혜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은혜 그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인 교리를 우리가 보자면 구원과 성령 침례는 어떻습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원과 성령 침례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성령님 안으로 잠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님을 마시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빠지면 물 속에 푹 잠겨서 물을 꼴깍꼴깍 마시듯이 우리가 구원받으면 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침례되는 것이고 완전히 푹 빠지니까 한 성령님을 마시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성령 침례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 침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은혜를 받아야만 성령 침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늘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만들 수도 있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활동을 못하시게 우리가 성령님을 억제할 수도 있거든요. 성령님이 소멸될 수는 없습니다. 그 개역성경이 잘못 번역된 거죠. 성령님이 어떻게 소멸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어떻게 성령님이 소멸돼요? 다만 억제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육적 본성이 성령님을 이렇게 억누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에 관한 교리,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성령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교리가 4개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침례. 성령님의 성령님의 침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충만,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성령님의 억제? 성령님이 이제 억제, 성령님이 우리 그 저기 육적 본성을 억제시켜 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교리적으로 성령님과 관련된 교리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성령 충만, 성령 침례, 성령 은사, 성령님의 은사,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 열매, 성령님의 열매. 이네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침례, 성령님의 충만,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열매. 이네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구원받은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순간에. 이거를 자꾸 별도의 문제로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은 받지만, 성령 침례는 나중에 받는 것이고, 그게 둘째 은사다. 두 번째 은사다. 그 성령 침례 받을 때는 몸이 불같이 뜨거워지고 그 확실한 증거가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자, 19절에 19절로 그 중간 부분은 중간 부분 그거를 잠깐 보시죠. 예.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작정하였을 때 내가 경솔이 하였겠느냐? 혹은 내가 계획한 것들을 육신에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고는 아니요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예하고는 아니오함이 아니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읽으니까 이게 뭔 소리요? 예예하고는 아니오 아니오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뭐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투로 기록된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의 문화권에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말투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편 또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근 2000년 전에 쓰인 말투잖아요. 우리는 조선시대에 무슨 용비어천가 뭐 이런 것만 지금 봐도 말이 안 통해요. 그렇죠? 조선시대 쓴 말, 우리가 지금 봐도 말이 안 통하는데, 근 2000년 전에 쓰였는데 이 정도 말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전체로 통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잘 조금 우리 문화권과 안 맞아서 안 통하는 말 가지고 짜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한 입으로 두말 하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경솔하게, 내가 입 밖으로 뭔가 경솔하게 뱉어놓고, 아유, 잘못했네. 그러면서 내 말을, 따로 말을 바꾸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확신 속에서, 15절, 이러한 확신 속에서, 이제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또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예,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일정을 정할 때, 내가 이제 어디로 가고 하는 일정을 정할 때, 그냥 권성권성 정했다가, 아이고, 이거 아니네 하면서 이렇게 돌이키고, 그렇게 한게 아니라 굉장히 내가 신중하게, 굉장히 신중하게 내가 이걸 결정한 일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는 아니오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위에 그 얘기가 이해가 되면 이것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때요? 권성권성 뭔가를 말씀해 놓고 그 바로 나가서 아,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예수님 굉장히 진실하신 분이고 진지하신 분이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실루아노, 이건 신라입니다. 바울과 신라 할때그 신라. 그 다음에 이제 21절.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자, 여기 이제 기름을 부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이제 첨예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은사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 오순절 계통의 이제 그 교단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정한 사도권 계승도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 시대에도 사도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사도권을 계승하는데, 그 사람에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사람에게 있다. 그런데 여기 문맥에 보시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곧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한 것이냐면, 성령님의 봉인 이야기도 같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를 봉인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얘기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특정한 사역자에게만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문제라면 그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밑에 부분에 보니까 그 사람들만 그러면 하나님이 봉인하시고 성령님으로 봉인하시고 성령님을 그 사람들에게만 보증으로 주시는 게 돼버리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를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님으로 봉인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봉인으로 주시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봉인한다는 것은 옛날에 그 편지가 있으면 이게 편지라면 두루마리를 이렇게 둘둘둘둘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끈 같은 거로 여기를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매듭을 줘서 묶어요. 그러고 나서 그 매듭 진 자리에다가 진흙을 이렇게 툭 바른 다음에 그거를 자기 그 권위 있는 사람의 반지가 곧 도장이거든요. 반지로 이렇게 해갖고 쿡 눌러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 진흙이 이렇게 딱 굳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아무개에게 보냈는데 그 아무개가 딱 봤더니 그 진흙이 딱 깨져 있거나 하면 뭐예요? 중간에 누가 뜯어봤구나. 그죠? 그러니까 봉인이 해제되면 그러면 이건 큰일 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봉인을 해놓으셔서 천국 갈 때까지 뜯어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 구원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한번 사람이 구원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봉인해 놓으셔서 이 하나님의 왕국에 이렇게 갈 때까지 안전하다. 그 얘기를 성경이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님의 봉인 얘기란 말이에요. 또 성령님의 보증 얘기도 이제 좀 비슷한 차원이고. 그러니까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도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기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요한일서 2장 20절 이건 한번 같이 좀 보시죠.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누가 주위에서 특정한 사람만 이 시대에 저분이 이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이야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이 요한일서 말씀을 딱 떠올리셔야 돼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27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가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자, 여기에 지금 너희 이렇게 할 때 이것이 특정한 그리스도인에게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 속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누군가가 어떤 뭐 응? 이 시대 사도가 어쩌고 또 뭐 저분이 또 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받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을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너희의 기쁨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대조되는 두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는 믿음을 지배하는 자 또 하나는 기쁨을 돕는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믿음을 지배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고약한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의 믿음을 지배할 수 있는 그 근거는, 그러니까 그 바탕이 되는 건 뭐냐? 수단은 뭐냐?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는 굉장히 마귀적인 그 도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어떤 내 죄를 이렇게 다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럼 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노예가. 너무 마귀적인 그런 거예요. 더더군다나 정말 순진한 그런 어떤 사춘기의 여자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다 사제에게, 왜? 그게 의무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 미사에도 참석 안 되고 뭐 천국도 못 간다고 하니까 그 총각 귀에다 대고 그 은밀한 얘기들까지를 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나쁜 겁니까? 하나님께만 고백해야 할 그런 은밀한 죄들을 인간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지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배할 수가. 예. 하나님은 영적 리더들, 교회 목양자나 영적 리더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기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단의 교주들이나 또는 이교 사제들이나 하는 그러한 짓인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목양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이용해서 인간의 혼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만큼 고약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악질적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그 혼을 압박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미워하시고, 카톨릭이 이걸 행했지만 사실 카톨릭보다 더 먼저 행한 것은 바빌론 신비종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카톨릭은 바벨론 신비종교와 정치 시스템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짬뽕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쁨을 돕는 자, 오히려 아까 그 위쪽에서 우리의 기쁨, 너희의 기쁨 하는 그 기쁨을 돕는 자로서 이 목양자 또는 영적 리더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안타깝게도 카톨릭뿐만 아니라 이게 소위 개신교라고 하는 그 교회들 내에서도 이 목사와 이 평신도를 계급적으로 이렇게 나눠 놓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군림하는 일이 너무 이제 그냥 자연스러워져 버린 거죠. 군림하는 일이. 예. 그래서 믿음을 지배하는 것이 카톨릭뿐만 아니라 일반 개신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렇게, 저를 포함해서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목양자 또는 영적 리더들이 기쁨을 돕는 자의 역할,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조금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